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아프면 철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유달리 병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죠.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는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방접종만 잘해도 많은 질병을 막을 수가 있죠. 한국 아이들은 간염, 홍역, 폐렴 등 18가지 질병에 대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죠. 또 국가의료보험이 잘 발달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해주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암을 치료할 때도 지원을 받게 되죠. 아픔과 질병, 죽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 건강에 신경 쓴다면 아파서 서러울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탈북민 이유진 씨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의료보험과 병원비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미국의 독립 과정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안혜은이 불러요. 봄이 온다면.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이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세요. 봄이 왔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거기에 건조해진 공기 탓에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 딱 지금인 것 같은데, 이맘때 감기와 알레르기 질환 같은 걸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의료비와 건강보험 제도를 주제로 유진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듣고 오시죠.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4불에 불과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이 먼저 시행된 1977년은 1,000불을 처음 넘긴 해였고,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1989년은 처음으로 5,000불을 넘긴 해였습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합니다.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네. 그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성과 보고대에서 연설한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이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국 국민의 절반이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가서 마음껏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3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 기간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유난히 부러워했는데요. 아, 건강보험 제도. 일단 요거 얘기 나누기 전에 유진 씨 혹시 한국에 와서 병원 가본 적 있어요?
네, 저는 혼자 살다 보니 좀 건강 염려증이 자꾸 생겨서.
아, 그렇죠. 혼자 네. 살면 아프면 맞아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감기 초기 증세가 조금만 나와도 뭐 콧물이 나거나 뭐 소화가 조금 안 되거나 해도 동네 근처 병원에 그냥 부르르 달려가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네,
가는군요.
바로 가서 네, 진료 받고 막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아, 그럼 한 달에 네. 보통 몇 번 병원을 가세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두세 번 가는 것 같아요.
많이 가시네요, 네. 진짜. 네. 북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갔었어요?
북한에서는 약을 너무 먹기 싫어했었거든요. 병원에 자주 안 갔어요. 그냥 고열이 나서 진짜 어쩔 수 없으면 가는 거고.
정말 아파가지고 네. 그렇지 않은 네. 이상은. 그렇죠. 근데 한국은 와서는 이렇게 뭐 병원을 자주 가는 이유가 물론 뭐 건강 염려증이 생겨서이기도 했다고 네, 하셨지만 네, 네. 병원이 좀 가까운 것도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처에 병원이 여러 병원들이 너무 많고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너무
봉사 내용이
봉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간호원분들도 삭삭하게 네.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이제 갈 때마다 좀 기분이 좀 좋은 네.
왠지 가서
아파서 갔는데
대접받고 오는
네, 대접받고 오는 느낌.
그런 느낌 네. 때문에 무슨 병원을 놀이터 찾듯이 가고 네, 계시는 느낌이네요. 자주 가고 계시네요. 사실 근데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간다는 건 병원비 걱정을 안 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또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탈북민의 경우에는 와서 이제 5년 동안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 적용이 되죠.
100% 네, 그러니까 수술 뭐 이런 큰 질병을 내놓고는 네. 뭐 감기나 뭐 비염 뭐 이런 정도 소화제 같은 거는 다 네.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더 편한 마음으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병원을 가는 이유가 너무 많네요. 네, 네. 자주 찾을 수밖에 없겠네. 아니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왜 그런 그 내용 저희 많이 들었잖아요. 남조선은 네. 가난한 인민들은 병원비가 맞아요. 없어서 아파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었죠.
네, 네. 뭐 한국뿐 아니라 자본주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특집 영상 같은 거 내보낼 때 뭐 돈이 없으면 병원 문전에서 그냥 떨겨 나간다. 떨겨 나간다.
너무 사투리가 네, 떨겨 나간다. 네, 쫓겨난다.
쫓겨 나간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이 무료
네, 무상진료
받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를 막 이렇게 느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 와서. 네, 너무 이게 제도가 잘 되어 있다, 우려 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들었던 선전 내용하고 네. 실제 경험해 본 네. 이 한국 사회, 그러니까 이 남조선의 의료 제도는 네. 너무 그 차이가 크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알기로 유진 씨가 한국에 와서 그 한번 아파가지고 네. 그 좀 큰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2년 전인데요. 네. 그 동네 병원에 원래는 속시림이 자꾸 심해서 내가 원래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운 거를 먹어서 속이 좀 쓰리냐 보다 해서 몇 번을 가서 이제 그 속시릴 때 먹는 약을 네. 동네 병원에서 타다서 이렇게 몇 번을 먹었는데 그게 자꾸 지속적으로 이제 안 낫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네네. 해서 내시경 검사를 위내시경 검사를 네. 이제 병원에 가서 그것도 이제 무료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검사가 그래서 한번 해본 거죠. 뭐 그냥 위가 좀 염증이 좀 많이 생겼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검사 결과를 뭐 바로 오라 해서 네. 갔더니 너무 담담하게 위암으로 판정이 됐다고. 그래서 나도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우리 영화 속에서 보던 네. 그 암, 맞죠? 예.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원장님한테 물었더니, 이제 여기는 조금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네, 좀 동네 병원 네, 말고. 네,
이제 중앙병원 좀 큰 데로 가서 다시 네. 재검사를 맡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봐라. 네. 해서 이제, 가게 됐죠. 큰 병원에.
네. 네. 그래서 그럼 큰 병원에 가서 다시 또 검사 받고. 네.
정밀 검사 다시 다 하고.
하고. 네. 그럼 수술을 한 건가요?
그렇죠. 수술을 했어요.
와, 그러면 이게 암 수술이라는 거는 뭐 네. 암도 큰 병이지만 그 암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이면 그렇죠. 굉장히 규모가 큰 수술이 네. 되는 거잖아요.
저 5시간, 6시간 했어요.
진짜요? 네. 이게 이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북한 네. 청취자분들은 들으시면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병원비가 무료라고 해도 네. 그 정도 수술 받으면 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병원비를 돈을 내셨으니까 네. 내긴 낸 거죠?
냈죠. 냈는데
얼마를 내셨는지 이제, 혹시
네, 기억을 지금 좀 더듬어 보니까 네. 그 총 이제 제가 14일간을 2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위를 이제 잘라낸 거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한 3분의 1을 잘라내고 그게 뭐 봉합하고선 이제 좀 그 푸는 시간까지의 네. 시간을 한 2주 동안을 있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술비, 입원비, 그다음에 검사 처음에 들어가서 검사했던 네. 비까지 해서 15,000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15,000달러 정도?
네. 어. 근데 뭐 북한에서는 15,000달러면 너무 이게 큰 금액이라서.
그렇죠. 여기까지만 네. 들으면 아니 그렇게 비싸다고 네. 이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낸 금액은 이게 80%를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지원을
제가 해주고요. 네 제가 20% 정도 낸 금액을 보니까 2,5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2,500달러. 네. 뭐 한 달 일하면 벌 수 있는
네.
평균치의 그렇죠. 월급 정도 되네요.
근데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
네.
암 진단 받기 두 달 전에 그 북한에서 오신 어떤 나 아는 언니가 실비보험은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네네.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서 그냥 문의를 해서 제일 싼 가격으로 한 달에 네. 12,000원 정도 내는 실비보험을
12,000원이면 한
13불? 13불 정도
그렇죠. 네, 13달러 되는
정도 네. 네. 그거를 두 달 정도 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더니 그 보험하는 언니가 아 이거 80% 또 지원을 또 해준대요. 수술을 하면.
세상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0만원, 2000달러를 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2500달러 중에서 제가 낸 금액은 500달러인 거예요.
와.
네.
진짜.
신이 더운 건지.
더운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병은 좀 다 나으신 건가요?
잘 완쾌되고요.
완쾌됐고요.
네. 건강하게 네. 잘.
혈색이
있습니다.
아주 좋으세요.
네.
건강해 보이세요.
네.
여기서 지금 모를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한 번만 네. 설명을 해드리면 보험이라는
네.
제도가 북한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그게 보험회사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이제 그 무역회사들 있잖아요.
네.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무역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보험 들을 다 드러나야지 이거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들이 개인이 자기한테 어떤
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드는 그런 보험은 그런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그래서 이 보험을 네. 일반인들이 북한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그 상해에
네.
대비해서 다달이 제가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자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차곡차곡 저축해내면 나중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네.
때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건데 아까 그 실비보험을 들어있어서 250만 원 정도 되는 그
네.
금액에서 또 80%를 지원받았다라고
네.
하니까 요것도 실비보험에서 지원받으니까
네.
진짜 내가 낸 돈은
네.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도 돈을 내고도 북한에서는 이 정도의 의료 장비와 시설과
네.
이런 훌륭한 의료 서비스 봉사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게 뭐 저는 평양 시민이다 보니
네.
약간 이제 평양에는 다 모든 이제 중앙 병원들 큰
네,
병원들이
그렇죠.
좀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에서 중환자들이 이렇게 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항상 이제 병실이 부족하다거나 중환자실이 항상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뭐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해야 될 그런 상황의 환자들이
네.
제대로 이제 그거를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그런.
네.
그런 게 되게 다반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그 촉각을 다투는
네.
그런 환자들의 경우 골든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네.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만 목숨을 건질
그렇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의료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네.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는 거죠. 한국에 있는 그 병원을 다니셨고 또 평양에서 최고의 그런
네.
뭐 의료 서비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양쪽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느끼는
네.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북한에서도 몇 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무료 치료제라 무슨 우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실에 매일 그 약은 나와요. 근데 약이 무료로 나오긴 하지만 그 약이라는 게 국내 제조 약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약발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약 그 효과가 효능이 네, 좀 떨어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돈 좀 있고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나가서 수입 약을 네. 약국에서 이제 또 그걸 야매 가격으로 외화나 네. 뭐 내화도 좀 비싼 가격으로 이제 파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이제 주사약도 먹는 약도 다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그냥 그 병원이라는 건 약을 준다기보다는 입원하면서 그 뭐 진료 같은 뭐 그런 정도로만 해준다는 거지 약이나 뭐 치료를 제대로 이렇게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의료 병원을 간다거나 이게 의료 서비스 자꾸 그 한국말대로 서비스란 말이 네. 나오는데 의료봉사를 받다 네. 보면은 네. 아, 참 이런 의료봉사를 북한 사람들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 그 여기서는 일회용 주사기 있잖아요. 아, 한 번 쓰고 다 네네.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은 그걸 소독해서
아 맞아요. 이제 생각도 나네요.
소독해가 잘 재사용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소독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감염의 네, 우려도 높고 네. 아, 이런 것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그 종기 헌데가 나가지고 고름이 많이 네. 져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마취제를 안 하고 수술을 했어요.
어, 진짜요?
선생님들이 다리를 다 붙잡고
어떡해.
야, 그래서 뭐 참 이게 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뭐 이 네.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주변에 세아 씨 말고도 좀 한국에 와 가지고 이 의료 혜택을 받은 뭐 탈북민 지인분이 계신가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암 수술을 했으니
네, 제일 큰 수술을 하다 보니 네.
저는 저희 엄마가 네. 그 북한에 있을 때 40대 이렇게 한 후반 그때셨는데 이미 틀니를 하고 오셨어요.
아.
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한국에는 여러분 임플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임플란트. 이거 요즘 네. 북한에 계신 분들이 아는 분은 또 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임플란트 하려 탈북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 네. 이빨처럼 이렇게 잇몸에다 하나하나 심어주는 네. 건데요. 와 정말 기술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은 아 제가 이게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네. 너무 암 딱 이제 온 다음에 너무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마 하고서 놀라긴 하지만 이제 뒤끝이 뭐냐면 야 여기는 위암은 암도 아니야.
맞아.
이게 너무 이제 신심에 어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무 지금 속상해서 얘기를 하는데
심각해서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아유 그거는 그냥 뭐 수술하면 그냥 뭐 괜찮다고 네. 너무나도 네. 다 이렇게 안심의 말을 해주니까 거기서 또 이제 또 너무 힘을 또 많이 받은 것 같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네. 아 이게 기술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맞아요. 네. 암 수술을 했는데 아까 2주 만에 퇴원했다는 네. 얘기 듣고 저도 2주 네. 만에 그냥 거뜬하게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네, 얘기인 그쵸. 거잖아요. 네. 아, 맞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워낙 의료가 그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암은 네. 뭐 완치가 되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이 그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북한의 그 의료 지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그 다른 건 몰라도 의료 지원만큼은 좀 하겠다라는 국제 단체라든지 한국의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네. 자꾸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내걸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이 좀 교류에 나서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인 문제 좀 다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의료 지원이라도 좀 적극 받아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산울림의 노래입니다. 회상.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상륙해 정착해서 그것이 미국이 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건가요?
네, 미국이 사실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할 얘기도 많은데요. 지금 미국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 한 두세 차례 마련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독립 이야기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거기 온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100년 넘게 그냥 영국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독립을 해버려요. 영국에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돼버리는데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네.
그 본국으로 오는 배 안에서 그 청교도들이 그런 서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대륙 뭐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에 이주를 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거기에 한 8천여 명이 이주를 했는데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1,8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막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네.
추위 또 배고픔 막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역 인디언들이죠. 원주민 지원도 좀 받고 해서 농작물도 수확하고 하면서 또 때로는 20여 년간 원주민과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에 성공을 하면서 런던에서 빌린 돈도 막 갚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이야, 거기 가는 이 청교도들이 드디어 정착에 성공했단다.
네.
돈도 벌었단다. 거기는 또 종교의 자유도 있어. 정부가 탄압도 안 해. 그래서 이제 핍박받던 청교도인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는데 점점 늘어나는데 당시 영국은 영국 내에서 이미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북미 대륙 신대륙이 어떻게 되는지 잘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시간이 한 100년 갑니다. 100년.
100년이나요? 네,
그러니까 100년이 흐르면서 네. 식민지 사람들은 이제 영국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나는 그래도 대영제국의 시민이야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식민지 대륙의 이주민들이 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네. 독립하기로 마음먹은 뭐 계기는 뭐고 언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나요?
이 계기가 이제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냐면 네. 1754년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인데 이때 유럽 뭐 이런 북미 대륙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 대륙의 식민지 영유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많이 가시려고 서로 두 나라 사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7년 동안 해요, 전쟁을. 그런데 이 전쟁에 전쟁을 하면서 영국 그 이른바 대영 제국이죠. 대영 제국이 빚을 너무 많이 져요. 당시 돈으로 6,500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막대한 돈인가 봐요.
네.
이 빚을 많이 지는데 이 빚을 해결하려고 영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빚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살만하다. 그리고 또 식민지 쟁탈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식민지의 각 주에 세금을 몽땅 매겨버립니다. 그 세금 걷어서 이 빚을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설탕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설탕 먹으려면 세금 내야 돼요.
설탕세.
그렇죠. 설탕법, 설탕세. 그다음에 커피 마시거나 와인 마시고 싶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발행 금지법도 만듭니다. 식민지에서는 집회를 발행할 수 없어. 영국 본토에서만 발행을 할 거야. 그리고 또 인지세법이라는 것도 만드는데 이것도 신기한데 신문, 달력, 뭐 면허증 이런 거 하고 싶어? 다 세금 내야 돼. 심지어 유세문을 작성한다.
네.
그거 인지세법에 그거 세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먹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하나하나 다 할 때마다
네.
모조리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런 악독 정부가 있나. 정말 그 원성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네네.
영국의 식민지가 이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았는데 어쨌든 주로 가장 큰 곳은 아무래도 여기 대륙에 있는 식민지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식민지 주민들은 정말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식민지 주민들은 어떻게 반발했고 영국 네. 정부는 이 반발에 어떤 식으로 대처했나요?
일단 식민지 주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네. 법을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본토에서 만들었잖아요. 영국 정부에서.
그렇죠.
네. 거기는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 한 명도 없이 자기들끼리 뚱땅뚱땅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세금은 자기들이 내야 돼. 우리의 대표자가 협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네. 뭐라고 주장했냐면 식민지 대륙 대표의 참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런 막 글씨를 써가지고 이 구호를 내건 겁니다.
아.
만약에 우리한테 세금을 매길 거면 우리의 대표자도 거기 가서 얘기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영국 정부가 결국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인지세법은 폐지를 합니다.
아
그래, 그 뭐 유서 쓸 때까지 세금 매기는 건 이거 좀 지나쳤던 것 같아. 그래, 근데 그 이후에 네. 타운센트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다른 품목으로 유리, 종이, 납, 뭐 그런 거. 그런 거 하려면 그거 세금 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민지 영국 관리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뭘 하냐면 조직적으로 영국 상품 사지 말자. 영국 상품 불매운동, 본토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영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의 딸들, 막 이런 단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막 그런 어떤 막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네, 소비자 단체들이.
그렇죠. 그런 단체들 만들어가지고 영국 상품을 안 사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식민지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무역을 해서 물건을 수입하잖아요. 네. 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도 같이 손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과 관세를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야, 이게 정말 국민들의 합친 힘으로 저항하는 그렇죠. 게 확실히 힘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단 문제가 있어요. 홍차를 빼요. 수많은 관세를 다 폐기하는데 네. 홍차를 뺍니다.
우려 마시는 차, 마시는 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 식민지 주민들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품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홍차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식민지 상인들에게는 식민지 상인들이 홍차를 사가면 그건 관세를 매기는데 문제는 영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동인도 회사에서 홍차를 식민지에 가져갈 때는 관세 안 매겨요.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차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만 주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준 거죠.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이 더 과격하게 저항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똑같이 딱 같은 영국 국민인데 왜 저쪽 본토 사람들은 이익을 주고 우리 식민지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반발을 여전히 계속한다.
네. 네,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홍차가 엄청 인기가 많고 많이들 마시는 대중적인 차였나 봐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뭐 홍차 세금 매긴 것 때문에 네. 반발을 강하게 했다는 건데 네네.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1773년 이게 미국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인가 봐요. 1773년 12월 16일 겨울인데. 보스턴 항구에서 결국 사건이 터졌는데 이 보스턴 항구에 영국에서 차를 들여오는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홍차가 잔뜩 실려 있었겠죠. 그런데 네. 이 성난 보스턴 시민들 60명이 이 정박 중인 선박을 습격합니다. 아주 거기 쌓여있던 홍차 더미를 바다에 내던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홍차 46톤을 바다에 막 내던진 사건.
아니 60명이 뭐 하루 종일 던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밤새도록 했나 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영국 정부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식민지 탄압을 하는 법을 만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무력으로 이제는 탄압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식민지 총독 권한을 대폭 강화를 하고요. 식민지 상원 의원 이것도 국왕이 임명합니다. 너희들 선거하지 마. 이거 영국 국왕이 직접 임명하겠어. 등등등 이런 식의 보복성 법률들을 만들어서 식민지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식민지라고 해도 결국에 영국 국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근데 물론 원주민들도 있긴 했지만, 근데 그들은 여기 오면서 우리는 영국의 국민이야 이러면서 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왔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본국 영국 정부와 대륙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된
그렇죠.
거군요.
원래 같은 영국민들이었는데 네. 한 100년쯤 지나니까 왠지 모르게 서로
생활 모습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게 아마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국 본토에서 네. 식민지를 관리할 때 네. 같은 영국 사람들이니까 공정하게 하면 더 좋은데
네.
아무래도 영국 본토는 이득이 되게 식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득이 안 되는 식의 정책을 많이 쓰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갈등이 이제 자꾸 생기는
그런 것도
거죠?
있고 지금 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네. 사실 저희도 북한에서만 살 때는 뭐 여러 네. 가지 악법이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 살았는데 좀 넓은 세상에 가서 자유롭게 살다 보면은 네. 그렇게 그런 악법들이 저거 문제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눈에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 네. 악화가 계속해서 본국, 일어나는군요.
네, 정부와 대륙 이주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은 결국 이에 분노해서 그 법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참을 수 없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법을 규정을 하고
네네.
안 되겠어. 이거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식민지에 워낙 땅이 넓으니까 흩어져가지고 조금씩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13개 주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로 결집을 해서 이 본국에 대항합시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74년 9월에 이 식민지 13개 주가 대륙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 13개 주 대표자들 56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가만두면 안 되겠어. 본국과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영국군과의 전투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성한 권리와 불만의 선언서. 아, 여기는 이런 선언서 채택 많이 해요. 이거 채택한 다음에.
멋있어요.
불매운동도 더 네. 조직적으로 해요. 그래서, 야, 우리 불매운동 이렇게 어설프게 할 게 아니라 더 조직적으로 해서 우리 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공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불매운동 더 열심히 합시다 했는데 이 공안위원회가 사실상 이 식민지 지역에 정부 역할을 해버립니다. 영국 본토가 원래 정부인데 그거 네.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부 역할을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생명, 자유, 재산 이거 다 우리가 보호하겠어. 그래서 이 공안위원회 산하에 단순한 불매운동 수준이 아니라 민병대를 만들어버립니다. 군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무기고 탄약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 본토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영국 본토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식민지인들을 확실히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거 뭔가 해야 돼. 그래서 그 이듬해 다음 해에 콩코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화약고를 만들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됐나 봐요. 그래 영국의 게이지라고 하는 장군이 유명했나 봐요. 이 사람이 그 화약고를 습격하기 위해서 일단 20명의 기병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한 700명 병사를 데리고 화약고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영국군이 이게 700명을 공격을 했고 그 식민지 민병대는 한 77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식민지인들하고 영국 본토의 군대가 처음으로 무력으로 충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동족 간의
그렇죠.
예, 결국 전쟁인 거네요.
그야말로 영국 본토와 식민지인들 사이에 첫 번째 전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게 바로 독립전쟁의 시작입니다.
정말 이 갈등이 전쟁까지 간 건데 결국에
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밌는 건 700명이 지금 화약고 습격하러 갔잖아요.
네.
민병대원 한 70여 명이 있었는데요. 근데 영국군이 패배했어.
왜요? 어머.
영국군이 패배했어요.
네.
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던 주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토에 온 군대들은 꼭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 숫자만 믿고 이제 의기양양에 갔다가
네.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지고 나자 식민지 주들이 다시 2차 대륙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전쟁 시작된 것 같으니 각 주들은 이제 이 전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원합시다. 그리고 연합군을 구성하는데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이 바로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초대 네.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네네.
근데 이때만 해도 영국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하겠어 이런 건 아니었어요.
원래
연합군이 독립하겠어 이런 건 아니었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야, 니네들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 우리 그래도 우리 자치주 비슷하게 이렇게 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토머스 페인이라고 하는 어느 작가가 상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영국인들은 식민지인들을 착취하기만 한다. 결국 이 얘기를 결국 꺼냈어요. 마음속으로만 담아두고 있던 소리였는데. 그리고 식민지인들은 그래서 얻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정당하냐. 우리 결국 독립해서 군주국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군주국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끼리 민주적인 공화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한 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설마 이건 꿈도 못 꿨는데 독립 이런 건 꿈도 못 꿨는데 이 13주에 있는 주요 지도자들이 이거 우리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독립을 꿈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미국 전체 식민지주가 독립을 한 건 아니었고요. 각 주마다 아이 그래 그럼 우리 독립해버려. 우리 상관하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정치해. 이런 식으로 각 주에서 정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
네. 그러다가 결국 이 주들이 모여서 76년에 7월 4일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미국 독립에서 1776년 7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아, 네. 아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게 독립된 날이 아니라 그렇죠. 독립선언서가 선언해. 발표된 네. 날이군요.
이때는 독립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 다 그냥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고 미국 본토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근데 이미 마음속으로 네. 이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아직은 독립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 독립국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다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 바로 7월 4일입니다. 선언서 초안은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했고요. 프랭클린 애덤스가 다듬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식민지 연합은 영국 왕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고 대영 제국과 맺고 있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유, 생명,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재밌는 게 이때까지는 이 식민지의 국기에 빨간색 줄이 있고 파란색 여기에 영국 국기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부분에 영국 국기가 딱 찍혀 있었어요.
네.
이걸 빼버립니다.
아.
빼버리고 각 주, 그때 13개 주가 있었잖아요. 그 13개 주를 한 개씩 해가지고 별을 그려넣었어요.
아.
그래서 첫 미국 시작 국기는 13개 별과 빨간 줄, 이게 미국 국기였는데 그게 네. 달라진 겁니다.
이게 그 네. 미국 국기 하니까 북한에서 네. 저희가 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네. 그 미국 국기 13개의 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미국은 침략 그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네. 어디 한 나라를 먹을 때마다 거기다 별을 하나씩
아,
넣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13개의 별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49개, 50개 되는데 50개 나라를 먹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던 게 기억이
그
납니다.
그 별의 숫자 그래서 주의 숫자예요.
주의
그
숫자군요.
뒤로 이제 주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아메리카 대륙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부터는 주가 대폭 늘어나서 지금은 50개 주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13개 주였군요.
별의 숫자 지금 50개로 늘었지만 첫 시작은 13개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네. 결국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된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이거 혼내주러 가려고 하게 되는데 영국군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30척 전함과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뉴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 이걸 지키고 있던 사람이 민병대가 19,000명. 근데 뭐 화력은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됐죠. 근데 영국군이 여유롭게 상륙해가지고 장악 지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 생각처럼 승패가 잘 안 나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군 지휘관들이 자꾸 방심하면서 실책을 계속하면서 자꾸 미국의 게릴라 전술에 연속적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전투에서 결국 져요. 결국 독립 그 식민지 주들이 영국군을 점점 이기는 이상한 상황의 모양새가 펼쳐지게 되고 결정적인 건 근데 이 두 개만 싸웠으면 승부가 잘 안 났을 건데 유럽에 있던 나라들이요 어느 날 문득 우리 미국 편을 들어야겠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미국의 독립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 나라 프랑스예요. 프랑스. 아까 프랑스가 그 식민지 쟁탈을 위해서 영국군하고 서로 막 대립했다고 그랬잖아요.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7년 네. 동안. 이때 뭔가 원한이 있었나 봐요. 프랑스가 제일 먼저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국에게 눌려있었던 좀 당했던 스페인, 네덜란드가 연속해서 안 되겠어. 우리도 미국 지지해. 그래서 영국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영국이 전쟁에서 불리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국 군대가 미국 독립군에게 패배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1780년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독립에서 영국과의 전쟁 여기에서 다른 그 영국을 견제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의 동참
독립을 지지해
네.
준 거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결과를 네. 갖고 오게 됐네요.
아니,
사실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이 시간에만
맞아요.
다루기에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저희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니잖아요. 다음
네.
시간 이 이야기가 또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진정한 사랑.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 한국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곳은 일제시대였던 1916년도부터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 환자가 수용된 곳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전 세계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지금이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들을 치료하기보단 강제 격리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한국의 작은 섬 소록도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찾아온 외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지리 인스브루크 간호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같은 꿈을 꾸었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해 평생 봉사하겠다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두 사람은 한국의 소록도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던 바로 그 나라였죠. 1962년 마리안느가 먼저 전라남도 고흥의 소록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친구 마가렛도 뒤를 따랐죠. 꽃같은 20대였던 두 여학생. 그들은 처음에만 해도 소록도에서 5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고통을 겪는 한센병 환자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선 한센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컸습니다. 의사들조차 접촉을 피하느라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만지길 꺼려했죠. 하지만 20대 앳된 외국의 간호사들은 자신의 무릎 위에 환자의 발을 올려놓고 약을 바르고 맨손으로 고름을 짜냈습니다. 한때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환자는 두 외국인 간호사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가족조차 부끄러워하는 저의 등을 두 분이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이면 병실마다 방문해 따뜻한 우유를 나눠주고 환자를 점검했습니다. 또 환자들의 생일이면 자신들이 사는 숙소에 초대해 직접 구운 빵을 대접하기도 했죠. 1960년대, 70년대 당시는 한국도 가난했기 때문에 한센병 치료에 정부의 지원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간호사는 오지리의 지인과 봉사단체에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후원금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지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평생 죽은 환자들의 옷을 수선해 입는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40여 년이 흘러 두 간호사는 70세의 고령이 됐습니다. 병까지 얻어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오히려 짐이 될까 두려워 조용히 소록도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편지 한 통만 남기고 말이죠. 그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외국인인 우리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마음 아팠다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센병 환자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부터 10년이 넘도록 환자들은 두 간호사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소록도 성당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한국의 의료인들은 두 사람의 정신을 담고자 해외의 어려운 나라로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록도 성당은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단체를 만들어 반세기 전 한국처럼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고국으로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과 봉사 정신은 또 다른 이의 가슴에 남아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